요즘에 그 올림픽 그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피날레를 장식했다 뭐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날레라는 말이 참 멋지죠. 그 영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널이죠. 결론 맺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앞에 모든 과정들의 최종판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피날레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7장 부분이 이 산상수훈의 피날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시민을 향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시는 이 피날레니까 굉장히 가장 무게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결론을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날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도착하는 두 최종 도착 장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그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틀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 주님 하는데 그에 따른 인생 증거가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말에 따른 인생 증거가 없는 상태는 아주 위태로운 결과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주님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나 흡사한 경우가 또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말은 무성한데 행실에서 맺는 좋은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게 될까 좀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나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음을 강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활에 맺는 열매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회칠을 해도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랬지만은 그와 같은 경우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 왕을 아실 겁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이 사울 왕의 경우가 또 이 그런 그 모습이죠.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사울 왕이 된 것도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에게 더 신뢰가 기울어져 버렸던 경우가 바로 이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상황과 사람이 더 커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아마 내용을 다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기록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근데 그때 사울이요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나서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번제를 올려버려요. 그 제사장만 할 일인데 자신이 해버립니다. 근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보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망령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상황, 사람, 그것만 사울 왕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그들이 내려와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될 일을 했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일만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울 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그들이 어떤 흡사한 점이 있었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흡사한 점이 있었죠.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자신들이 바꾸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그걸 바꾸지는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바구니에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또 사울 왕의 문제만은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의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현대 이런 많은 그 사회 과학 계통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체계라든지 생각 정리해 놓은 곳에 새로운 것이 오면은 그냥 다 우선은 집어넣고 정리를 빨리 해버리고 빨리 안정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사람 사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점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피날레의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장이 오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울 왕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셨는데 제가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가 되니까 잘 우리가 좋은 그런 이해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극복하고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고요. 생명길로 가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도요, 이전에 그 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도라고 하는 the way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도라고 하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을 아시는 것처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요, 자신에게는 아주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체계 속에는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게 열심이고 그게 진짜 일이에요. 일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들, 그 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소동만 버리고 뭐 죽은 청년인데 그 예수라는 죽은 청년 따르는 광신도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는 일이요, 자기에게는 매우 합당한 일이었어요. 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전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예전에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새롭게 이제는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섬겨야 하라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는데 정말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시각이 확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세우신 세상의 유일한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다 바치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교회를 그 다음에는 세우면서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자기 혈육보다 소중한 하늘나라 형제 자매요, 동일한 하늘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확신이 더욱더 깊어져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맞죠. 예전에, 그죠? 예.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고, 그러나 경건이라는 종교라는 그런 아주 빼어난 그런 생각과 단어 속에 살았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일을 했으니,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던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더욱더 확신의 확신을 거듭하는 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일생 끝난 다음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하고 내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또한 삶이요, 우리들의 고백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행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행했습니다. 사울 왕도 행했어요. 그러나 그 행함은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뀌지 않은 생각 속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바로 그 앞에 1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고 나쁜 열매는 절대 안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라는 좋은 나무를 떠나서는 예수가 맺는 그런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에서 맺는 열매를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일로 맺어가면서 그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되길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라고 권고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곧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행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함은 있어야 하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의 증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즉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짝퉁 열매를 가지고 너도 하늘나라 가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계는 짝퉁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짝퉁 사회의 문제를 보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짝퉁 성전, 짝퉁 경건, 짝퉁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잘 바짝 차리고 이럴 때 특히나 더 이 짝퉁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괜찮은 거라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극복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진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바뀌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셨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기 일한 거 얘기하죠. 또 그 그날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세요. 말씀 첫 번째,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짝퉁이를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다고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를 주님, 주님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할 거라고 말씀도 하신 거죠. 그리고 매우 영적인 일들로 보이는, 바른 것이라면 정말 영적인 일이죠. 예언, 축사, 귀신 쫓는 거죠. 그리고 기적 행함을 보였다고 말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거짓 예언, 거짓 축사,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예언도 그렇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이 기적도 그게 어떻게 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일이 있느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서로 간에 그 네 분이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미혹하는 일들이, 매우 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은 현혹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 열매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드러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제가 거짓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예언, 뭐 거짓 역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아주 뚜렷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보면 짐승 두 마리가 올라와서 예언합니다. 치유하고 기적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존의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점검해봐야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그 일을 아주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해요. 어떻게든지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게끔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예수가 절대 진리요, 절대 길이요, 절대 생명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다 귀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귀한 고백이 되려면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많은 일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한 많은 일들은 예수의 뜻을 따르는 일만 제외하고 다 한 일들이에요. 거꾸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통렬한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힘겨운 순정의 갈등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껴가고 내가 익숙한 일을 할 때 매우 종교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매우 내 신앙에 맞는 것 같은 고백에 맞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 말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예수를 닮고 예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예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냥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불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이다. 그들이 사는 법이 이 무법자 같은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법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법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lawlessness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이다. 그게 불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학자인 리언 모리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바뀜없이 그 속에 열심내고 한 일이 불법이다.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자신이 온 우주의 법인 셈이다. 제가 자유한 사람, 이 자유한 교회라는 주제를 걸고 말씀을 살핀 지 이제 5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두 집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부터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알면은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봐도 만약에 우리 축구 같은 거 어느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녹화 방송으로 보면은 그 녹화 방송으로 볼 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도 결과를 아니까 상당히 침착하죠.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면 과정에서 높낮이가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결과부터 우리가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두 길 보셨고요. 두 열매 보셨고 두 도착지를 보시고 그리고 정말 맨 마지막 부분 두 집입니다. 두 집. 두 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4절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평생 딱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생은 한 번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삼생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요 사람이 이 일평생 동안 지어가는 인생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미래를 봤으니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잘 사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자, 비, 뭐 홍수, 바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과 생활을 흔들어대는 위기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겠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비, 홍수, 바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 내가 속한 교단에 이단십이 없나? 내가 사용하는 성경이 최신 버전인가? 내가 여러 단체에 연결되어 있고 큰 어떤 그런 영적 무브먼트에 속해 있으니 존재감이 있으면 되지 않았나? 자,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반석 상태를 살피는 것에 비하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석 살피는 작업. 반석 살피는 작업이 뭘까요? 자, 이게 지금 비홍수 바람이 들이치기 시작해서 그때에야 비로소 반석을 잘 만들자, 반석을 세우자 늦습니다. 그 반석을 우리가 살피는 작업은 평소입니다. 평소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가, 그게 반석을 두드려보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한 순간이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자칫하면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렇게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한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내가 그 파운데이션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내가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된 일이라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는 그 일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어렵고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이 약속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변화되기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로 하는 하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주님 나라의 권세 속에 살게 되는 삶이에요. 세상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잘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늘나라의 그 원리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대로 반영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 삶을 저들이 살기를 기뻐하고 서로서로 그런 삶을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함께 좁은 길이지만은 그런 생명의 길을 같이 가시는 우리 귀한 참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의 테이블을